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양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양을 선한 길로 그리고 선한 방법으로 양들을 잘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곳에 가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날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갈 때 반드시 예수님이 내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곳,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비하신 그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그 고백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 예수님이 인도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내가 뭔가 예수님이 인도하신 방향대로 인도하는 방법대로 안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좀 이제 상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번 주는 고난 주간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부활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활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니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에게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생명 주시려고 오셔서 죽으시는 거죠.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던 것 같은데, 아, 양이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사람 대 짐승인 양을 생각하면 사람 목숨이 귀합니까? 짐승 목숨이 귀합니까? 당연히 사람 목숨이 귀하죠. 근데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죽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쭉 넘어가면 1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생명. 근데 1장 14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오셨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님. 그러니까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을 갖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는 이제 죽음, 살아 있으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는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얻게 되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예수님이 내삶 안에 어떻게 되어 더 풍성해져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내가 그분은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에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내가 잘 받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내삶 안에 예수님이 얼만큼 풍성해져 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내삶 안에 예수님이 풍성해지는 게 없다. 그럼 난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이 풍성해져 가는. 내 삶에 예수님이 풍성해져. 그럼 만약에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풍성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나오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나올 거고, 예수님의 성품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던 삶의 태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죄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셨는지가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성품들이, 예수님의 풍성한, 내 안에 예수님이 풍성하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삶에 어떤 친구들은 삶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삶의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한 열매들이 맺혀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어떤 단순히 뭐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나 어떤 좋은 신앙적인 멘트가 아니라 우리 삶에 맺혀진 열매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고 그분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확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늘 살펴보고 점검할 때내 삶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내 스스로 봤을 때내 안에 예수님이 풍성해져 가고 있는가, 내 삶에 이것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사꾼, 목자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사꾼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10장 10절로 보면은 누굽니까? 목자가 아니라 도둑인 거예요, 도둑. 근데 도둑이 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 도둑질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목자처럼 행색을 하죠. 마치 양의 가면을 쓴 늑대처럼 도둑인데 행색은 목자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니까, 아, 이 사람이 목자구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이 풍성해지고 예수님이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데, 사꾼 목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점점 도둑질 당하는 일들이 내 삶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주변에 사꾼 목자가 너무 많다는 거고, 더큰 문제는 이 사람이 사꾼 목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게더큰 문제인 거예요. 사꾼 목자인지 모르니까 따라가요. 잘 따라갑니다. 그리고 잘 인도받는 것 같아요. 근데 잘될것 같아요. 생명을 더 얻을 것 같고 풍성해질 것 같은데, 뭔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내 삶의 생명이 잃어가고, 생명을 잃어가니까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성품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의 태도들을 취했던 모습들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도 예수님의 방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죄를 대하는 태도도 예수님의 방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봐야 되는지는 예수님의 모 시선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내 삶에 예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뭔가 내삶 안에 예수님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럼 나는 사꾼 목자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꾼 목자가 그렇게 인도하다가 결국엔 뭐 합니까? 이 양을 버립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버림당하는 거예요. 생명도 잃고 버림당하고 완전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이런 사꾼 목자가 너무 많고 사꾼 목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구장창 뭐 해야 되냐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놓치지 않도록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긴장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 삶에 이제 생명이 이제 풍성해지고, 예수님이 풍성해지고, 예수님이 삶의 열매를 맺혀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어떤 이 따라가는 삶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는데, 이 생명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이 모습이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겉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내 안에 풍성해지는 것만큼 내 눈에 보이는 삶도 같이 풍성해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좀 깁니다. 4장 8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4장 8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겁사함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건드려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주의 육체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주님이 크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고, 거꾸로뜸을 당하고, 항상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드러나야 될 일이고,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될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거고, 이것이 우리 결국에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일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태와 상황은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겉사람은 뭐할수 있냐면 낡아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상황은 점점 우리의 육체를 낡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뭐합니까? 날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마다 내 안에 생명으로 풍성해져 가는 삶을 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어떤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는가는 겉사람이 잘 되냐 못 되냐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로 평가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풍성해졌는가, 예수님이 내 삶에 더 가득해져 가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런 삶이 사라져 가고 있는가,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가를 평가받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갖고 못 갖고 하고 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내 삶을 잘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지 못 따라가는지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내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내 육체는 가난한데 내 속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내 육체는 되게 지금 건강하고 부자인데 내 속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가지고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기준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겉사람과 상황은 지난주 얘기해서 상황이 마치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다 사흘까지 가는 정도로 우리의 육체가 점점 안 좋아진 상태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태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져 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는 거죠. 이 끝은 결국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니까 나를 지금 잘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상황은 안 좋더라도. 근데 뭔가 상황은 더 좋아져 가요. 환경도 더 좋아져 가고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얻어야 되는 것들 점점 더 얻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면은 나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있는 거고, 이 끝은 결국 무엇이냐면 죽음. 사건 목자는 결국 우리를 죽게 할 거고 우리를 버려버릴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더 풍성해져 가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더 풍성해져 가고 예수님이 더 내 삶 안에서 드러나지는 삶으로 내가 지금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가 늘 우리 삶을 점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내가 그릇 행하고 있지 않은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릇 행함의 결과는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릇 행하는 거.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양인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 가장 어떤 핵심적인 문제는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될 양이 각자 목자가 돼서 자기 삶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면 그릇 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까지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주변 국가에는 왕이 다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눈앞에 보이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목자나 지도자가 없다라고 여기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길이었으면 풍성해져 갔겠죠, 생명이.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하게 보면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죽음의 상태로 계속 끌고 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 행하지 않도록, 그릇 행하지 않도록, 그릇 행한다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내 길대로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선택을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선택을 포기하고 때로는 하기 싫은 걸 선택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눈에 지금 보이고 있고 내 피부가 느끼고 있고 내 경험이 말하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진짜 딱 계셔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톤이 딱 지워주시고 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고 편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고 지금 당장 만날 수 있고 지금 당장 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확률이 있으니까 이것 안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릇 행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고 한다라는 게 우리를 좀 지치고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로봇처럼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을 때 이것이 정말 옳은지 안 옳은지 예수님 앞에 이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없이 그냥 예수님 하라면 예, 이게 아니라 내가 다 따져보고 내 경험을 비춰보고 상황을 보니까 이게 맞아.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진짜 맞는 거냐? 라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해버리고 그냥 내 생각이 옳고 상황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런 대로 확 선택을 해버렸을 때 예수님이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되면 확인이 되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풍성해져 가는가를 통해서 확인받겠지만 그 정도 될쯤 되면 상황이 더 어려웠고 복잡해질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10장 3절부터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릇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한참 나눌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신약에 나오는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대충 듣다, 흘려 듣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대충 듣고 흘려 듣고 제대로 안 들으면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삶이 어떻게 되냐면 불순종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들으라는 거죠. 주의 깊게 들어라. 예수님이 막 복잡하게 어렵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10장 3절에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그냥 뭉뚱그려서 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은 성훈아 라고 딱 집어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알 수 있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들으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니까 못 듣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놓치고 예수님 인도함 놓치니까 사건 목자에게 끌려가고 사건 목자에게 끌려가니까 생명이 아닌 죽음의 생명을 자꾸 잃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알아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얘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아는 거죠. 얘는 이런 스타일인데 굳이 다른 스타일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못 알아듣게. 얘가 이것을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막 우리를 어렵게 시험하시면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함을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을 풍성히 얻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풍성해져 가고 내 삶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이것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목사든 선교사든 그냥 직장인이든 누구든 우리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풍성해져 가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 뭐야 사역자들만 이런 삶 살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주일에만 예배 잘 되면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직장이면 직장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이 내 삶에 풍성해지는 삶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에 우리가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내가 잘 받고 잘 따라가고 있는지는 내 삶의 겉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큼 풍성해져 가고 있는가. 내 삶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얼마큼 많이 드러내시고 있는가. 아, 내가 그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뭔가 상황이 올 때 예수님이 보는 시각대로 내가 문제를 보고 있는가. 때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내가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으면 아 내가 인도함을 놓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으면 아 내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로 판단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따라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이 풍성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이 생명을 맛봐야죠. 흘러가니까, 넘쳐나니까. 다른 사람도 생명 얻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 알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2015년 한 해에 이제 끝자락에 갔을 때 우리가 함께 좀 고백하는 어떤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서 생명이 이렇게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맛봤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맛봤습니다. 내 열매를 누군가가 따먹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